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 7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모실게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가능치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육신 위에 있는 꼭 맞는 겉옷이었습니다. 육체는 율법의 무리한 억압 아래서 그러므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에는 율법의 취지를 따르려고 하거나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율법이 부과하는 억제력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율법을 어긴 돌이킬 수 없는 형벌 곧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봐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풀려났고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역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죽음으로 열매를 맺고 여기 6절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동기나 근거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즐겁게 섬긴다는 주제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율법 아래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곧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속에 적어 놨었죠. 그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위하여, 영원히 구원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네. 그 일은 나의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네. 나는 다만 다른 종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사랑함을 인하여 일할 뿐이라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물으셨죠. 이것은 우리 앞에 제기되는 질문인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뤄진 세상을 향하여 너를 위하여 죽은 나의 어떤 뭐랄까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또 신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죽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뤄진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의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율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율법, 이 불법적인 욕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내 안에 온갖 불법적인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떠나서는 죄가 죽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울은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과 더불어서 자기의 논증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고 다시금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7장으로 와서 첫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죄가 평행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면 율법과 죄는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이 던져봤어요.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이 선한 것이며 곧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율법이 지적해 놓고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 죄인이야. 나 죄인인데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7장에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그가 1인칭 대명사를 쭉 사용하면서 즉 나에게 그리고 나 자신 뭐 이런 부분을 47번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체험은 바울 자신 그 속에서 겪었던 나 죄인이다. 율법에서 보니까 죄인. 근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걸 어쩌라고. 그와 같은 갈등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새로운 본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울에게 죄에 지극히 죄된 것을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었어요. 율법은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엑스레이 사진기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활 가운데 도입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니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은 그런 것들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찬송가에 나와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뭐예요?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하게 된다고 하는,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잖아요. 율법은 죄에 지극히 죄된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아담의 옛 본성이 문제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금지사항들은 율법의 연약함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약한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고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러나 씻겨야죠. 거울은 씻기지를 못합니다. 물이 우리를 씻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긴다고 하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니까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만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만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도 해주시지만 살 길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우리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삶들이 비극, 그 얼마나 컸는지.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여러분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이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죄가 다시 의인화되어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죄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유혹을 시켰던 자입니다. 죄는 마치 뭐랄까 호루라기처럼 인간의 자손들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쪽을 따르라고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지만 결국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알게 하였고 따라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율법은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문제이죠. 인간의 방정식에 있어서 X란 바로 그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바로 불확실한 존재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13절 가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죽게 죄되게 하려 함이라. 참 기묘한 그 역설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을 왜곡하지 참 않아야 되는데 참 계명은 생명을 주는데 여러분 전혀 무력합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죄의 심각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신자들 사이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율법은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건 은혜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예를 들자면 성령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 반석은 신령한 것으로 불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미 곧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거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걸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몸의 뼈에 붙어있는 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것이고 선이나 악 어느 쪽을 위해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어찌 보면 자동차와 같은 것인데요. 육신 그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본성 그리고 인간의 옛 심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50년 후에 그 얼굴과 비교하는 것, 이게 가능해요. 죄는 몸의 얼굴에도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깁니다. 여러분, 육체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그 본성의 그 뭐라고 해야, 가치는, 또 그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몸과 마음 구석구석까지 아주 온전치 못한 그러한 죄악의 그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또 죄는 악한 것을 고안해내는 아주 발달된 그러한 장치입니다. 우리의 신경은 악을 향해 달려가기를 좋아하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망적일 만큼 사악한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일을 행하기 원하고 몸이 거기에 순응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 불쌍한 포로들을 악의 채찍질 아래서 늘 나름대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교훈들을 해왔던 것이죠. 7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본성, 그러니까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두 개의 나가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의 나는 뭡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옛 본성이죠. 곧 원하는 이것, 이것은 새로운 본성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옛 본성이 반역하여서 새로운 본성,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은 그 옛 본성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옛 본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갈등을 아마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미워하는 일을 행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아,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외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마다 이러한 체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생애는 세 가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교만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열심을 내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동안 줄곧 바울을 정죄했죠. 그 후에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 두 번째 기간의 바울입니다. 이 젊고 교만한 바리새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본성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갈등 속에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를 얻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바울은 문제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시도록 맡기는 데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지, 내 힘으로 살아 승리, 이건 아직도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에 묶여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